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갑작스런 바람이 낯선 날씨에도 동일한 헌신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풍파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도 임하기를 구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무리를 생각하시고 선하고 희망찬 시작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어려움을 넘어서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경륜에 감사하오며 이제 나아갈 길도 주님께 겸손해 아뢰오니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실 샬롬의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저함 없이 걷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실함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를 경외하며 누구보다 뛰어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인 편리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옷 입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여 깨우친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 안에 정직한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도를 세워감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적으로는 평화로운 질서가 구현되고 외적으로도 바른 기준을 찾는 많은 목마른 이들에게 영적인 원천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모든 모임을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샬롬의 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마침내 모두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감격의 일상이 온전히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선한 목자와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여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레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푸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세상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본디 잘 아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상반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하시려고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고 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격렬하게 선포되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중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이미지로 너무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역량이 큰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 안의 신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제점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엄연히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안에 깨어있는 신앙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오늘날 많은 경우에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경외심에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여 생긴 공포와는 다릅니다. 존재적 차이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 캐년들을 여행해 보셨죠? 그것들을 바라보면 장관이면서도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거대한 평지를 홀로 운전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그 거대한 고요함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신앙심에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이란 본디 두려움과 공경함이 더해진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려면 두려움에 공경이 합쳐진 이 경외심이 필수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공경함도 약해집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심판받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과 고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모양과 요소를 갖추고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공의를 버렸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았기에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미련한 자로 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만 내세웠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랑이 실제하는 것처럼 심판도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실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도 항상 내 앞에 두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경외심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애굽과 바로에서부터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모든 왕, 그에도 각종 지역의 왕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왕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왕권을 뽐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에 그의 진정한 왕의 위엄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이 아님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그저 순복해야 됐고 떨어야 됐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재단과 환란을 조금도 스스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군대로 성벽을 쌓고 군사들을 세워서 자신을 둘러세우고 온갖 방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권 앞에, 그의 주권 앞에 그들의 권력은 그저 허무한 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를 보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도덕의 기준도 나이고 윤리의 기준도 나이고 심지어 법의 기준도 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선악과를 다 따먹을 할 때 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들을 뒤흔듭니다.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실을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은 자신들이 본디 흙이라는 사실을 확증받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키가 커지지 않고 코가 높아지려고 해도 그렇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리고 정성을 다해도 자녀들의 성공 여부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범위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도 부의 정점에 있는 사람조차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볼 때에 성경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을 요청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으나 그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숲을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신 분은 그 배신당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구원받을 존재에 불과함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부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욕망에 걸려 넘어집니다. 함부로 기준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야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친 만큼 짊어질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성공과 성취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공과 성취를 잘 다루지 못해서 넘어진 이가 부지기수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판받는 왕들처럼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차지한 것 같은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도 말아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공동체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존하는 것은 결국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열방 심판의 가장 앞에 기록된 왕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상징입니다. 다른 왕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돌아가려고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한 결론을 받았습니다. 유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실제적인 구원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견고한 의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신앙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살벌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면에 숨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평안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혹 뒤따르는 심판에도 이미 내재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삶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진실하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 삶에 이미 구원은 실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생각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높아지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의 주되심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가벼이 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항상 경외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존하고 경험을 의존하기보다 기도하기를 먼저 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